B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이동식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국정원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쏘는 것도 이동식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미사일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가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에서 고체 연료의 경우 사전 준비가 없어 연료 준비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체 연료가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고체 연료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 판단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오늘 짧게 환담했습니다.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 참석 중인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노보틀 방콕 임팩트 내 정상 대기장에서 만났습니다. 한인 두 나라 정상이 만난 건 13개월 만입니다. 한국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11분간 이뤄진 환담에서 두 정상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두 나라 외교부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 카르발라 주지의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던 시위대에 보안군이 총을 쏴 3명이 사망했다고 이라크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어젯밤 카르발라 주지의 이란 영사관 앞으로 모여 이란 철수, 카르발라엔 자유를 이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어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영사관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시도하자 보안군이 총을 쐈다고 이라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 영사관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이번 사건이 두 나라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수도 바그다드와 일부 남부 도시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지금까지 2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시 당국이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이유로 오늘부터 차량 2부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조처는 오는 15일까지 시행됩니다. 인도 중앙오염관리국은 뉴델리의 대기질 지수 AQI가 현지 시각으로 4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494를 기록해 3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AQI가 301에서 500 사이는 대기질이 몹시 나쁜 상태를 말합니다. 이날 델리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지수가 99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델리의 대기오염이 심해져 시야가 나빠지자 많은 항공편이 회항하거나 운항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뉴델리시 당국은 대기 상태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오늘 고성능 원심분리기 가동을 배로 늘리고 기존 장비보다 훨씬 빠른 원심분리기 원형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는 이날 국영 TV 방송에 IR6 고성능 원심 분리기 가동을 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IR1 원심 분리기와 비교해 50배나 빠른 IR9 원심 분리기 원형을 과학자들이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맺은 핵합의에서 우라늄 농축에 IR1 원심 분리기 약 5,000기만 사용하기로 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은 이 합의를 단계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국내 기업 공개 IPO를 허용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사우디 정부의 아람코의 가치를 1조 5천억 달러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4년 전 아람코의 가치가 2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로 꼽히는 미국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가치가 약 1조 달러 정도입니다. 아람코가 지분 가운데 1%나 2%만 팔아도 최대 4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OE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부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ecause he's keeping the portfolio on North Korea. I think that means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는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해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국무부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중 두 나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중국 방문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미북 실무협상에 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북 협상에 관해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미북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렇게 볼 때 11월엔 실무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소속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미북 실무협상이 11월 중 늦어도 12월에는 열릴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중 두 나라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중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중국 방문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미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를 볼 때 연내 방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지난달 2일 시험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에 대해 신규 제작한 발사 장비에서 발사한 것으로 대지에서 쏜 것이라며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면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심포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며 건조가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이 밖에 북한이 10월 30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8월 24일과 5월 10일 발사한 발사체와 동일한 것으로 추진기관 성능, 정밀 유도 기능 검증에 이어 연발 사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두 발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발사대를 거치하고 발사하는 게 이동식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동식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또 최근 미사일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가고 있는데 고체는 사전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체코 주재 대사가 조만간 북한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일은 헝가리를 시작으로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그리고 체코 주재 대사로 해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상에 달력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과 다양한 사안을 다루어야 하는 부장관의 업무의 특성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대사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함하평이 나돌았지만 결국 외교를 전담하는 국무부 2인자 자리에 기용된 겁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8월 현직에 임명된 이후 지난 1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회동했고 2월 초엔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당시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실무협상을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도 스톡홀름에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만나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전면에 나섰던 비건 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협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특히 비건 지명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신임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한 부장관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비건 대표의 새 직함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he's keeping the portfolio on North Korea. I think that means the president and our secretary of state are putting more attention to the issue.
비건 대표가 부장관 자격으로 북한 문제에 계속 관여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만든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6자 회담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1 부상이 비건 대표의 상대로 나선다면 매우 이상적일 수 있다며 이 경우 해법까진 아니어도 미북 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매우 좋은 접근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부장관 직무를 하면서 대북 특별대표 역할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건 대표의 부장관 지명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건 지명자가 미국의 북한 관련 노력에서 역량 있는 지도자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비건 대표가 대북 특별대표로서 쌓은 북한 관련 경험들에 주목했습니다.
The relationships that he's built, of course,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but also with China and Russia and the European countries.
비건 대표는 북한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던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이런 경험이 부장관 직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비건 대표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비건 대표가 부장관이 돼도 그의 북한 관련 업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이슈를 다뤄야 하는 부장관 업무의 특성상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will be a great benefit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y don't expect the North Korea.
비건 대표가 매우 유능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의 승진이 국무부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한편으론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가 그다지 빨리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장관에 지명했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폼페오 장관이 내년에 장관직을 사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이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비건 대표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 언론들은 폼페오 장관이 내년 선거에서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건 대표가 장관 대행 자격으로 국무부를 이끌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비건 대표가 장관 대행을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부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 북한이 이전에 발사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비핵화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6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는 전 세계의 주요 임무라며 이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1년의 대북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과정이 너무 더디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잇따라 선보인 무기들을 실전 배치에 모두 투사할 경우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지난 31일 쏜 발사체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 연속 시험 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과 9월 시험에서 각각 17분과 19분의 발사 간격을 3분으로 크게 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VOA에 일반적인 방사포의 연사 속도가 수초라는 점을 고려할 때 3분이라는 간격은 오히려 발사 과정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know what the big problem was because you can program the target in between or even before you launch.
일반적인 방사포라면 첫 발사 전에 이미 두 번째 발사체의 목표를 설정해 수초 간격으로 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분이라는 시간 간격은 여전히 성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실러 박사는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성능이 검증된 일반적인 방사포의 연사 속도는 20초에서 30초 간격임을 고려하면 완성도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시간차를 뒀거나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오작동으로 발사에 지연이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the most confident they felt was if they gave it a little bit more time. Alternatively, they may have pushed.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방사포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속도, 고도 등은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 등으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최근 선보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 등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조합해 발사하는 전략을 상정해 신형 방사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at's going to make it such that missile like this 600mm one that's flying a ballistic trajectory is far more likely to make.
대남 기습 초기에 기존 로켓포 등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의 레이더에 혼란을 주면서 비행 궤도 수정이 가능해 요격이 어려운 KN-23을 투사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 뒤 탄도 용량이 큰 신형 방사포로 남은 방어 체계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KN-23 탄도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미사일 방어 체계 대부분을 제거하면서 신형 방사포로 나머지 방어 체계에 최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베넷 박사는 실전 상황에서는 북한의 가용 비대칭 전력에 총력전을 상정해야 한다며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뿐 아니라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특작부대와 무인기 투사를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 무력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Unless the airbase has an anti-drone defense, they're going to have a good shot at destroying any missile defense.
인근에 침투한 특작부대의 원거리 저격 또는 탐지가 어려운 무인기 공격을 통해 전쟁 초기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 장비 무력화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신형 방사포 시험을 또다시 감행한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한 지도자라는 점을 군부에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North Korea has an advantage. However, what we have never seen and what we will see in wartime is once they use these, we will destroy.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한연합군이 선제 기습을 당해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공격 역량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는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해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국무부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고서와는 달리 북한 당국에 대한 비난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1일 연례 2018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테러 추세와 미국의 대응 노력을 정리한 이 보고서는 북한에 관해 새로운 내용 없이 지난 2017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배경을 짤막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국 영토에서 암살에 연루되는 등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한 것으로 미 국무장관이 판단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개입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 법적 요건 충족이 확인돼 해제된 뒤 2017년에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 북한 정부가 암살 등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며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 정부는 당시 사례를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당국자들은 화학무기를 사용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지만 올해는 그런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북한의 반복적인 국제 테러 행위 지원이 위험하고 악의적인 북한 당국의 행동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이런 행위에는 미국 도시들과 동맹국들 영토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뿐 아니라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개발이 포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올해 보고서가 수위를 낮춘 것은 지난해 국제 테러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별다른 개입 움직임이 없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없애 미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4개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테러 보고서에서는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 등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한 미국의 대응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란을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이선 세일즈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은 이를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테러의 85%가 지난해 중동과 남아시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2018, most terrorist incidents around the world were concentrated in three regions: the Middle East, South Asia, and Sub-Saharan Africa.
세일즈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유관국들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에 시리아와 이라크 내 1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과 주민 770만 명을 IS의 잔악한 지배로부터 해방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 정부가 변종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벌인 정황을 파악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방어 능력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해킹 조직 히든 코브라의 악성 코드 유포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악성 코드를 추적 분석해 북한 정부가 사용하는 트로이 악성 코드의 변종을 확인했습니다. 이 변종 코드는 홈라이트의 일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홈라이트를 만든 것으로 결론지었고 9월에는 미 사이버사령부가 11종의 북한 소행 홈라이트 악성 코드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에 공개된 악성 코드가 기존 홈라이트의 변종이라고 밝혔습니다. 홈라이트는 컴퓨터의 보안 취약점, 백도어에 설치되는 머레어의 일종으로 인터넷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염되면 해커가 마음대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고 파일을 옮기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컴퓨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파괴 공작도 원격으로 가능해집니다. 보고서는 홈라이트와 관련해 모두 20개의 악성 실행 파일을 분석해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16개는 악성 코드와 원격 조종자 간 통신 내역과 네트워크 연결을 위장하는 프록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파일에는 사용자의 컴퓨터와 서버 간 연결 시 신원을 확인하는 디지털 인증서인 가짜 공용 SSL 인증서와 암호가 담겨 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CISA의 크리스 크랩 국장은 최근 연례 사이버 안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며 적국의 악성 사이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have a pretty good idea what the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are for this adversary or that they might use.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은 이번 보고서가 세 기관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북한 정부가 사용하는 악성 코드를 추적하던 중 변종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히든 코브라라고 부른다고 명시해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 히든 코브라의 소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히든 코브라는 라자루스 또는 평화의 수호자 등으로 불리는 북한 해킹 조직으로 미국과 한국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가하고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등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방어를 활성화하고 악의적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했다고 새 정부 기관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나 관리자들이 이 악성 코드와 관련된 활동을 포착할 경우 즉시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국이나 연방수사국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 예방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 대북제재 법안, 원벼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정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경우 내년 초까지 의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정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정협상이 지난 9월 중순 시작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멕시코 국경장병 예산 등 일부 조항을 둘러싼 민주공화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에 워싱턴 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방수권 법안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연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내년 국가안보 관련 필수 항목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이른바 스키니 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습니다. 당초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던 국방수권 법안의 조정 협상이 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미회 올 회기는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새 대북제재 법안, 이른바 원비어 법안 의결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이 의결한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상하원 조정협상을 거친 최종 단일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안의 세부 내용에 관한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원의 원비어 법안 발의자인 앤디바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한 상하원 의견이 있지만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제재 권한이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 의원은 국방수권 법안 조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원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베놀런 민주당 의원도 이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자담회에서 원비어 법안이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법안과 관련한 상하원의 조정은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9월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원비어 법안에 대한 전반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이 확대되도록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국방수권 법안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외교 촉구 결의 조항 등이 있는데 국방수권 법안 조정 협상 교착으로 모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회는 지난 58년 동안 전통적으로 초당적 지지 아래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으며 올해처럼 협상 조정이 지연되는 사태는 이례적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가하지 않은 데 대해서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둘러싼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1일 초안 작성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BOA 질문에 납치와 핵, 미사일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주체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고령이 되는 와중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냉정한 분석 위에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가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감안해 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계속 발신하는 일의 중요성과 현재 북일 관계를 둘러싼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서 관계국들과의 논의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 봄에 열린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달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제 납치와 이산가족 문제, 남북 대화의 필요 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5일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다음 달 중순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한해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인권 개선을 강조하면서 가해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과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사례집의 북한 관련 주요 내용을 김영건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제법 사례집이 어떤 겁니까?
국제법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무 기록을 담은 자료집입니다.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공과 민간 국제법 이행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서 국무부 법률자문관실이 해마다 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의 이민정책과 국제형사법, 유엔 제재와 조약 이행, 인권보호와 책임 추궁 등 광범위한 내용을 816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제법 사례집 안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회계 연도 기간에 추가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기록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 대응 조치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대화 기조 속에서도 미국 정부가 국제법에 근거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제재 조치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례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급렬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해서 관련 책임자 3명과 기관 3명을 제재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억압, 모든 매체에 대한 철저한 검열, 외국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 강화 등을 나열하면서 미국 정부가 책임기관으로 109, 118, 114조 등 3개 검열기관을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정경태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이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의 책임자로 지목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북한 관리들 또 기관에 제재를 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국제법 사례집은 왜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부과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2016년 2월에 제정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국무장관이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행위를 파악해서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한 규정에 근거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 기관 8곳, 2017년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책임자로 지목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무부 사례집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조한 분야가 바로 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입니다. 미국은 언론인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을 수 있고 전할 자유를 강조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등 여러 나라를 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기구 활동에서도 북한을 언급했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안보와 인권의 연관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정권이 자국민들을 대우하는 방법과 국제평화와 안보에 이들 정부가 가하는 위협엔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또한 인권과 평화의 연관성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미국이 적극 동참했다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재임 당시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인의 북한 여행 또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 규정 이 자세히 설명돼 있군요.
네. 미국 여권은 북한 여행에 효력이 없다는 기존 북한 여행 규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가 연장됐고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음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국적자는 미 당국의 승인을 받은 극소수만이 현재 입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극소수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료집은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의 대다수는 난민주의를 받았거나 망명주의를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북한 등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대통령 포고령 9645호에 따라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이 규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는 합법적인 여행 증명서와 미국 영주권 소지자, 외교 목적의 여행자나 외교 비자를 받은 북한인,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보호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태국 방콕에서 제35회 동남아시아 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란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4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반미 시위를 벌였고요. 대통령 탄핵 조사를 촉발한 내부 고발자가 공화당 측에 서면 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 소식부터 볼까요?
네, 태국 방콕에서 1일부터 4일까지 35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아세안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아세안 관련국 정상회의도 열렸고요.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의 단독 또는 확대 정상회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예.
자, 아세안 회의를 쭉 보면 그동안 회원국만의 범주를 넘어서 저 주요 국가들을 초대해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왔는데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불참했습니다. 네. 대신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특사로 파견했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아닌 국가안보보좌관을 보낸 것에 대해서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관리들 중에서는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가장 고위급 관료입니다.
네. 자, 정상회의 분위기 좀 볼까요? 아세안과 미국 사이.
네, 아세안 7개 회원국 정상들이 미국과의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세안과 미국 간 정상회의는 대개 대통령 또는 총리들로 진행됐었는데요. 올해 회의는 주최국인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이른바 트로이카 3개국 정상들만 참석하고 나머지 7개 회원국은 외무장관을 보냈습니다.
네.
이 아세안의 한 장관은 각국 정상은 자신들의 격에 맞는 상대방과 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군요.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미국 측 반응도 보죠.
네,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연속 불참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으며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정상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겠죠?
네, 오브라이언 특사는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오브라이언 특사는 또 이 중국은 위협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일대에 매장된 2조 5천억 달러 가치의 원유와 가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브라이언 특사, 대통령의 메시지도 가지고 갔죠?
네, 오브라이언 특사가 아세안 정상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을 대독했는데요.
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분기 미국에서 특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네.
아세안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예. 자, 결과적으로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가 다소 힘이 좀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문제와 남중국해 충동 방지를 위한 행동 준칙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네.
중국과 아세안은 이 행동 준칙을 2년 안에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중국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지역 16개 나라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네.
만약 성사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 출범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협상 자체만도 지금 7년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거의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내년 1월 16개 나라가 모두 서명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인도가 이 협정 규정 중에 인도의 기본 관세 등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5개의 나라는 4일 일단 인도를 제외하고 협정 타결을 선언했고요. 인도는 추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최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 두 정상이 모두 갔는데 정상 간의 회담 소식은 없네요.
네, 양국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줄여서 아세안 플러스 3라고도 하는데요.
네.
4일 이 회의에 앞서서 한 10분 동안 단독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한국 청와대 측은 두 정상이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경색된 관계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이란 수도 테헤란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4일 대규모 반미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40주년을 기념하는 시위였는데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이날 사건 현장인 옛 미국 대사관 터 앞 도로를 점거하고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에 이란군 총사령관도 참석을 했습니까?
네, 압돌라힘 무사비 이란군 총사령관이 테헤란 집회에 참석해서
예.
미국과의 갈등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이란이 굴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결사항전의 태도를 강조했는데요. 시위대는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성조계를 불태우면서 반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번 그 시위가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40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 사건이 1년 넘게 그 인질극을 벌이면서 미국과 이란 관계가 급속하게 나빠졌던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계는 1979년 이전까지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란에서 1979년 2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친미 정권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해 11월 4일 이란 급진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기습해서 대사관 직원 52명을 444일간이나 인질로 잡으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교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듬해인 1980년 미국이 이란과 단교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는데요.
네.
이후 양국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다소 완화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다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트위터에 아랍권 매체가 보도한 이라크 시위 현장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라크인들이 이라크 시아파 성지인 카발라시에 있는 이란 영사관 앞에서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며 시위하는 영상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과 관련해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시위대는 이란 영사관 앞에서 이란인들은 물러가라, 카발라는 이라크의 성지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인데요. 역시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에서 최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란 정부가 이날 맞춰서 또 새로운 발표를 해놨다고요?
네, 이란 정부가 4일 고성능 원심 분리기의 가동을 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청장이 이날 국영 TV에 나와서요. IR-6 고성능 원심 분리기 가동을 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 핵합의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핵합의를 체결했는데요. 이 합의에 따라서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있어서 IR-1 원심 분리기 약 5,000기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AP통신이 이로써 이란은 이란 핵합의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살레히 청장이 또 이란의 과학자들이 기존 IR-1 원심 분리기보다 50배나 빠른 IR-9 원심 분리기 원형도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를 불러온 내부 고발자, 이 공화당 측의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추문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 측이 탄핵 조사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답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부 고발자 변호인단인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공화당 측과 이 문제를 놓고 접촉했다면서 의원들이 질문을 문서로 정리해서 주면 내부 고발자는 뭐 기꺼이 답할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네.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이 당파적인 일이 아니고 탄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공화당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아직 공식 반응은 없는데요. 뭐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폭스뉴스 등이 4일 보도했습니다.
예.
이 탄핵 소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경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부 고발자는 부패 정치인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거래하면서 허위 정보를 주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3일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내부 고발자의 신원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의회에서의 탄핵 조사 진행 상황 좀 보죠.
당분간 비공개 청문회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원활히 진행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당장 4일 증언 일정이 잡힌 증인들이 모두 출석을 거부할 거라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예, 4일 오늘이죠. 오늘 증인 일정이 잡힌 사람들이 누군가요?
네, 모두 백악관 당국자들인데요. 로버트 블레어 대통령 보좌관과 브라이언 매코맥 백악관 예산국 천연자원 담당 국장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 법률팀 관계자도 두 명이 있는데요. 존 아이젠버그 변호사, 마이클 앨리스 변호사입니다.
네,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요?
대부분 법률적인 문제를 들었습니다. 블레어 보좌관의 변호인은 두 개의 동등한 권력기구 사이에서 법적 의무 행사가 충돌하는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네, 표현이 쉽지가 않네요. 두 개의 권력기구 사이에서 법적 의무가 충돌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미국에서는 이 다른 민주주의 나라와 마찬가지로요.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행정, 입법, 사법부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행정부인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입법부의 일방적인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4일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다른 백악관 당국자들의 출석 일자가 이번 주 중에 잡혀 있는데요.
예.
백악관 예산국에 근무하는 마이클 더피, 러셀 보트시 등이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의회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소식통이 CNN에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구도가 3강 체제로 굳어져 간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것도 좀 보죠.
네, 세 가지 전국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세 곳 모두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우선 워싱턴포스트와 ABC 공동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 워런 의원이 23%,
네.
샌더스 의원이 17%를 기록했고요.
예예.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 등 공동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 27%, 워런 의원 23%, 샌더스 의원 19%입니다. 폭스 뉴스 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31%, 워런 의원이 21%,
네.
샌더스 의원이 19%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세 곳의 여론조사 순위가 또 같고 지지율 수치도 뭐 대체로 비슷하다고 봐야 되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 가운데 또 경선을 포기한 후보가 있다면서요?
예, 주목받던 예비 후보 중 한 명인 베토 오러크 전 하원 의원이 1일 대선 도전 계획을 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날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러크 전 의원은 올해 47살로 젊은 정치인인데요.
네.
상원 의원을 지내고 40대에 대통령이 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이나 역시 40대에 취임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비슷한 이미지였는데요. 백인 오바마뿐만 아니라 제2의 케네디라고 불리면서 참신한 대선 주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구름 끼는 곳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 신의주와 중강을 제외하고 구름 많지만 오후에는 모든 지역이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7도, 남포 아침 기온 8도, 낮에 1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4도, 중강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에는 1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 19도. 개성 아침 최저 6도, 낮에는 19도. 사리원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오전에 평강지역만 구름 많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21도. 원산 아침 기온 8도, 낮에는 20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9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9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이동식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국정원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저대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쏘는 것도 이동식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미사일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가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에서 고체 연료의 경우 사전 준비가 없어 연료 준비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체 연료가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고체 연료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 판단이라고 연합뉴스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오늘 짧게 환담했습니다.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 참석 중인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노보텔 방콕 임팩트 내 정상 대기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만난 건 13개월 만입니다. 한국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11분간 이뤄진 환담에서 두 정상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두 나라 외교부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카르발라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던 시위대의 보안군이 총을 쏴 3명이 사망했다고 이라크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어젯밤 카르발라 주재 이란 영사관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어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영사관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자 보안군이 발포했다고 이라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 영사관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두 나라 관계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수도 바그다드와 몇몇 남부 도시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지금까지 2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 공개 IPO를 허용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행 주식수와 가격 그리고 기업 공개 일자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사우디 정부의 아람코의 가치를 1조 5천억 달러라고 평가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4년 전 아람코의 가치가 2조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로 뽑히는 미국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가치는 약 1조 달러 정도입니다. 아람코가 지분 가운데 1%나 2%만 팔아도 200억에서 4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 왕조의 보석으로 불리는 아람코는 세계 산유량의 10%를 차지하는 초대형 석유회사입니다. 이란은 오늘 고성능 원심분리기 가동을 배로 늘리고 기존 장비보다 훨씬 빠른 새 원심분리기 원형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는 이날 국영 TV 방송에 IR6 고성능 원심분리기 가동을 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IR1 원심분리기와 비교해 50배나 빠른 IR9 원심분리기 원형을 과학자들이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맺은 핵합의에서 우라늄 농축에 IR1 원심분리기 약 5,000기만 사용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은 이 합의를 단계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 당국이 심각한 대기오염을 이유로 오늘부터 차량 2부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조처는 오는 15일까지 시행됩니다. 인도 중앙오염관리국은 뉴델리의 대기질지수 AQI가 현지 시각 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94를 기록해 3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AQI가 301에서 500 사이는 대기질이 몹시 나쁜 상태를 말합니다. 뉴델리의 대기오염이 심해지자 시야가 나빠져 많은 항공편이 회항하거나 운항을 추세했습니다. 뉴델리 당국은 대기 상태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V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